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욥기 4장을 보았는데 대만 사람, 대만은 요즘 에돔의 그 당시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동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의 그 상업도시 대만 사람의 그 욥의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그 엘리바스의 그 조언을 보았습니다. 욥은 당대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재앙을 허락한 후에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자기의 그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었음에 불구하고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적 아무것도 가지고 나왔으므로 또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냐고 거리로 돌아가올지라도 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절대 주감 그래서 자기가 주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또 그것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느님이므로 하느님은 그 찬송을 받을지라.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고 2장에 와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요구를 했던 하나님 대답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리고 병을 허락을 했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른 말은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악창을 욥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때에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으라.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죽거나 하는데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고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 비로소 욥이 친구들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과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왔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엘리제바스는 우리 지난번에 4장에서 모든 인생의 그 고통은 죄의 결과로 나온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욥의 재산 상실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있는 것은 바로 욥이 밝히지 아니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반어법을 했습니다. 죄를 가지야지만이 망하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 앞에 바로 선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러한 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느님 조롱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지 그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인과응보.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그 씨어에서 육체 열매, 성령을 위한 씨를 심게 되면 성령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의 씨에서는 감나무가 나고 포도의 씨에서는 포도나무가 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님께서 우리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갈라디아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죄의 결과로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욥의 친구 이 엘리사밧의 조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닐 때는 그 순간의 이유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두 가지 조건이 충전. 첫째,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나의 사역이 하느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건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지금 현재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런지, 그러나 이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그 하느님의 시간대에 선을 이룬다.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20년 만에 가족들을 상봉합니다. 그동안에 참 형제들한테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었고, 그 시간대에 잘라보면은, 그 요셉이 하느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내게 꿈을, 모든 그 해와 달이 자기의 그 절을 하는 것과 그 추수에 그 곡식 단들이 절하는 이런 꿈을 줬는데 왜 이렇게 팔리는가.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강간당했다고 그 거짓으로 그 어큐저를 당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옥살이 할 때도 그와 같은 불평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20년 후에 그 만날 때 당시에 보면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감옥과 거기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고센 지역 이집트에 와서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통하여 바로 메시아를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읽는 엘리사밧의 조언인데 욥기 5장 1절부터 27절에서 사랑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히 보면 욥기는 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산문시입니다. 가는 시이고,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는 가족들과 재산을 잃었고 욥인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육체에 심한 악창이란 병에 걸립니다. 현대학자들은 아마 문둥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느님을 잘 믿는 자가 고통을 받는가? 그 대답은 하느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결정한다. 하느님 때도 하느님 결정하고 뜻도 하느님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모르지만 하느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을 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욥의 처음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의 대답은 그러한 육체의 고통은 욥의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인과응보, 모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또 근선징하, 하느님의 그 선한 것은 항상 권하고 악은 징계를 한다는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것은 욥과 더불어 정당치 못하다고 결국 하느님이 이 친구들의 그 조언을 질책하는 것이 욥기 42장 7절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느님이 인과응보니 또는 권성징하게 이거나 방법도 쓰시지만은 하느님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 친구 엘리우는 이러한 고통은 그 과정 속의 이유는 모르지만은 자주 하느님 사람들을 순결화, 성화, 보다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위한 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목적은 욥의 스스로 의롭다는 태도를 없애고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가 필요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6절에 보면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거 전부 다 반어법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 뿌리 박는 것은 미련한 자가 거주지, 거주지를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그 살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을 보고 저주했다고 했죠. 이 친구가.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평안하지 못하다 했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게 친구의 우리 조언에 보면은 우리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욥의 첫째 14절에 보면은 욥의 그 소하고 밭을 가는 나귀가 있는데 이러한 강도를 당해서 이 욥의 종들도 죽고 이 소와 나귀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14절과 15절에 그 욥의 현 상태는 자기의 소와 나귀, 그 동물들, 그 재산들을 잃어버렸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개 이러한 것들이 저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또 그 양들과 자기 되는 종들을 다 살라서 그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강도가 와서 약대들, 낙타들을 또 빼앗아가고 종을 죽이는 재산을 없애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 태풍이 불어서 그 주인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욥 자신이 악창에 걸려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이 친구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보라라 너게 응답할 자 있겠느냐. 그래서 너가 이 죄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데 응답을 하겠느냐. 응답이 응냐. 거룩한 자 중에 너가 누구에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 중에 누가 너 귀에 그 말씀을 듣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바로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였다. 이 마치 자기 그 자녀들도 미련한 것처럼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였다. 그래서 또 이런 욥이 마치 이와 같은 시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진 것 같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미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는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이 미련한 자가 그 하느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것을 오히려 저주했다고.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이미 욥의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태풍으로 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친구의 조언은 이 친구가 어려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범죄를 범했는데 욥의 악창은 바로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와 같은 가정을 거기에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욥의 거기에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조언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친구들을 주님 몸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채찍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그 태도는 오히려 더욱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와 같은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리느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잠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의 이 당시에 사는 거기에서는 자기의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가시나무를 만듭니다. 선인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탱자 이와 같은 가시가 있는 나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까지도 뺏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욥이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와 그 여러 가지 재물을 잃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적으로 이 친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재앙은 티끌이나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냐. 이 원인이 있는데 재앙은 단지 눈에 보는 티끌 여기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고난은 눈에 보는 흙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는 너 자신 욥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씀이 자기가 사업할 때 참 하느님 어떤 말씀에 부끄럽게 한 게는 없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어떤 교회에 그 집사님이 와서 장로님 사업이 망한 것은 분명히 장로님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니 회개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욥이 생각나서 만약 장로님이 그 기도 중에서 혹시 장로님이 죄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기도처럼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나 장로님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제가 도저히 생각 안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더욱더 그 자기의 현재 갈 길을 주님에 의지하면서 그 인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여기서 불티가 위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목재 나무를 태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나무들이 그 튀는 소리가 나고 불티가 나옵니다. 그죠?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자체는 고난이 반드시 자연적인 결과다 이거죠. 인간이 태어나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걸리고 죽는 것은 자연적인 그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불교 그 신자였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전부 다 불교 그 있다 생로병사. 성녀병사 이 문제를 우리 그 부처가 이 문제를 느껴서 그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이 뜻을 터득하기 위해서 어떤 산에 들어가서 그리고 불도를 닦고 뭐 열반의 세계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성녀병사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신자할 때 거기에 그 신앙의 그런 패턴들은 제가 기억나는 건 중학교 시험이 있을 때 중학교 시험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이제 전향되고 하는 부름에 따라 크리스찬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잖아도 이와 같이 기복신앙이 있음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에 다닐 때는 부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기독교가 전향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님한테 이와 같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 첫째는 뭘 하고 둘째는 뭐 하고 그러니까 prescribe the pattern of faith.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prescription, 어떤 단계들이 이러한 것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하느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하느님 방법은 무한하게 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랄 적에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걸 믿었던 자들의 그 믿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덕으로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암이 반드시 하느님께서 놔주신다고 이 환자가 스스로 믿고 주위의 가족들도 그것을 다 믿었는데 그 환자가 어느 날 죽고 나니까 그들이 믿는 낫는다는 그 믿음이 결국 현실적으로 낫지 않으므로 그들의 믿음은 다 망해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욥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을 따르고 또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땅 눈에 보일 때 반드시 그 결과에 그 상이 났고 좋고 뭐 합격되고 뭐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중학교 입학시험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 합격해달라고 그 특정한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의 학교에 가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느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 있든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구는 욥보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낳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나 고난에 인가서 인생에 당연히 온다는 거죠. 나 같으면은 8절에 보세요. 하느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의탁하리라. 이 8절은 아주 그 친구가 좋은 그 조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또 안달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느님한테 구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라. 하느님의 전적을 믿고 하느님한테 그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7년 만에 이 교회에 제가 그 재정을 하다가 교회 그 수표가 부도났다는 것을 제가 이메일을 받고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면서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 잠언 3장 5절 6절 오늘 이 구절과 같은 내용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생각과 너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지금 현재 7년 만에 여호와 같은 수포가 부도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어딘가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 길을 지도하시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길을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그 교회 크레딧카드에 의해서 그와 같은 그 부도가 보장되는 그와 같은 것을 했다는 그 연락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한테 그 일을 맡길 때 바로 주님 손에 있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거고 뭐 내 거가 아니고 주님 필요상 교회고 아버지 뜻대로 할 거란 얘기죠. 그래 할 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 속에서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칠 때도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있고 싶어가 이러는데 꼭 하느님께서 이 땅은 좀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것도 하느님 뜻이고 미국에 안 있는 것도 하느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부 다 주님한테 맡기고 미국에 있게 되면 있고 한국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고 하느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겁니다. 이 8절에 이 9절이. 그래서 바로 이 친구가 욥보고도 뭐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라.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인도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언은 욥의 친구가 적절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의 그 잘못된 것은 욥의 지금 고통은 반드시 죄로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자기의 그 죄와 관계가 없고 하느님께서도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욥한테 그 내용을 모르죠. 그 원인을 사단과 하느님과 대화 속에 욥한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그 내용을 친구도 모르고 욥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어떠한 이유 간에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든지 죄가 없어서 하느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 요셉 경우는 그 이스라엘인들 구하고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 하고 하느님 그와 같은 원대한 뜻이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뜻을 모르지만은 하느님한테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 하느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 크고 청량할 수 없다. 우리 눈에 그것을 청량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거죠. 우리 지구 안에 우리 사람이라는 그 인간과 그리고 이 지구 밖에 수많은 지구만한 그 혹성들과 오늘날에도 새로 발견된 별이 있을 정도로 또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하늘의 별이라든지 또 그리고 섬시한 그 면에서는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늘날 그 스와인 플루라 해서 많은 사람 죽는 이와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미해서 청량할 수 있고 또 커서 청량할 수 없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을 억지로 이해해서 그것을 이유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안달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 앞에 의탁하라 그냥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 영광 받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 영광 받을 걸 우리한테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느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차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위해서 차를 사게 되고 또 인간이 차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든 그 목적은 하느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높일 때 높인 그 부분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하였다 하면서 하느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듯이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했다 함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죠. 그들은 오히려 낮추십니다. 설파하는 자를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아니라 설파하는 자를 격려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하느님은 게으른 자의 계고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많은 그런 플랜을 인간의 플랜을 세우지만 그것을 파하신다 했죠. 강교한 자로 자기의 겨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하신다. 고린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했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느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께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뭐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이겁니다. 그것의 결국 종국은 뭐냐? 어떤 시간과 때가 지나면 그것은 썩어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미련한다.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거기서 하는 뜻이 어떤가 기도하면서 이래 따라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그걸 적용해 나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미리 계획을 다 정해놓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행함 그 행동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기회들이 하느님 주어지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했는 계획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그만큼이 결국 하느님의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전형할 수 없었게 되어서 결국 그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겨울에 오히려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친구의 조언 중에 오늘 이거 보면은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욥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개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100%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친구의 엘리바스의 조언도 보면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적어서 신약이나 또 이런 데서 엘리바스의 조언을 인용한 것도 있지만은 욥이란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하느님 말씀은 전부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1.1획도 더함이 없이 모든 성경이 All Scripture입니다. 하느님의 감동을 기업으로 성경 하느님 말씀을 전부를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 조언 중에 오늘 강교한 자로 자기 계월에 빠지고 사특한 자의 계거를 폐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욥이라는 그 자신의 적용 대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친구를 꾸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로 봐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드등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시적은 표현했는데 근성징악이죠. 선은 근하고 악은 폐하는 이와 하느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고 빈곤한 자를 하느님이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는다. 가난한 자서 불의가 있다. 마치 욥이 불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친구의 조언에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엘리바스가 욥한테 주는 말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하느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징계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느님의 경책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이것이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자문 솔로몬이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런 말을 3장 11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쉬우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인용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대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준다. 이 친구가 욥한테 이와 같은 말씀하는 이유는 너가 여러 가지의 재산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너 몸에 악창이 났지만 이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징계라. 사랑의 징계라. 너가 잘못된 그것을 고치라고 주는 징계라.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한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 그 이유는 보다 더 그 순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의 마지막 장에 가서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하나님은 아프게라고 또 싸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도 주고 또 화도 주고 이와 같은 전적인 하느님의 절대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20년 만에 가족을 상봉했지만은 거기에 그 순간순간 2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부녀자의 겁탈이라는 그 거짓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어디 계시냐고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생에 있어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모르면 그 시간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전적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알 수 있고 일생에 또 그것을 또 얻지 못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도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친구는 우리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일곱 가지 7이라는 것은 온전하니 어떠한 환란 환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절대 그 주권에 따라서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근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적 너가 혀의 채찍을 타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가 멸망과 기근을 비웠으며 멸망과 기근도 겁내지 않는다는 비웠다는 얘기는 들짐승들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한다. 들짐승이 화친한다.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너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잃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너 자신이 많아지면 너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너가 알 것이다. 땅의 풀 같다는 것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 후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결국 인간은 살다가 무덤에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려온 것 같아요. 곡식도 자라게 되면 결국 추수에서 운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시간, 그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따라 역사됨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조언하는 그 조언을 듣고 너가 유익되기를 안다, 유익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스 바스의 조언은 자체는 옳으나 죄를 짓지 않은 그 욥에게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조언에 그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채찍, 사랑의 채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주님과의 그 관계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르게 되면은 하느님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면의 음성으로 그 죄를 깨우게 해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게 되면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여탁하시고 그 맡겨온 것에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충성되게 사역 또는 일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하는 때에 하느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절대 주권이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욥의 그 강구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눈으로 뵙는다. 바로 자기의 그 개인 체험 주님이 함께하는 뵙나이다. 이와 같은 간증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그 채찍이라는 당신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의탁하며 죄가 있을 때는 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모를 때는 깨우쳐 주시며 또 죄가 없을 때는 또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또 아버지의 그 섬세한 그 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항상 서로의 몸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맡겨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사오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